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눈과 눈을 한번 마주치시고 한번 누가 오셨는지 또 옆에 누가 계신지 한번 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한 분이 계시면 주님의 입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코소보에서 오신 김동훈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우리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잠시 인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함께 한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부터는 성령님에 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나누었고요. 또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정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주제는 성령님이지만 그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기 전 우리가 오늘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다음 2절에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죠. 2절 말씀 앞에 보시면 앞에 나와 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얘기입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성령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절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성자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 중간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라는 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컫는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은 언제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초대 교부 신학자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우리라는 단어 있죠. 이 복수형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직접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는 기독교적인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틀로 삼위일체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아,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라는 틀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라고 했고 2000년 교회는요, 2000년 교회 역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삼위일체. 제가 주보 뒷면에도 써놨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세 위격이 있습니다. 세 격. 성부, 성자,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또한 세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설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한 세 분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남편이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자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게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열심히 충실히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완전한 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거나 집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교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은 많아도 저 자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하나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교회를 비울 수 없고요. 교회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하늘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하늘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한 분이라고만 얘기한다면. 그랬다면 하나님 없는 이 우주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역을 동시에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성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곳에 보면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계십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이 본문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 계신 성자 하나님과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각각 그러나 동시에 지금 세례받으시는 그 장소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세 분으로만 존재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면 결국 세 분은요 다른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신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 사이에는 아무 연관성이 없고요, 오히려 이 세 신이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신이 함께 모이면 불일치로 인하여 오히려 다툼과 혼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신데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도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니까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게도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룹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런데 이, 여러분 이 구절을요 세번역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이게 세번역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앞구절에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화해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지금 내가 화해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분은 통합을 하시는 분이고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왜냐하면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인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주제가 몇 가지 있죠. 창조,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부활. 그러나 창조와 부활만큼이나 정말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라틴 교부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테르툴리니아누스는 태양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분명 하나다. 절대로 둘이거나 셋이 아니다. 그러나 그 태양은 빛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태양은 열로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은 하늘에 떠있고 그 빛은 우주를 채우고 그 열은 땅을 덮고 있다. 분명히 태양은 하나인데 그러나 셋이고 셋이지만 또한 하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훌륭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추고 있는 지구 반대쪽은요 태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태양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려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셔서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실 수 있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정답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본질과 성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온유. 아, 저 사람은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다. 그러면 그 성품이죠, 성품. 근데 여러분, 온유가 성품인데요, 그 사람의.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은 맞는데, 그 온유가 그 사람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람은요, 본질과 성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가 본질이 아닌 이유는요, 나는 온유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본질은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성품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 위에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는요, 인간은 아,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말할 때도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 말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그분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성품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성품과 본질이 하나입니다. 인간은 성품과 본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품과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성품과 본질이 분리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본질과 성품이 똑같습니다.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성품과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0.001%라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성품과 본질이 똑같은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일 수 있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그분에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은 세 분이실 수도 있고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요 이건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을 거냐 말 거냐. 창세기 1장 1절이 넘어가지 않으면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오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통해서 나오게 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요, 결국 마리아의 잉태에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다른 뭐가 있을 거야, 기록이 잘못되었을 거야, 아니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일 수 있고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근데 놀랍게도요, 딱 믿으면, 이 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며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단순히 한 신을 믿는 것과 한 분인데 세 분이시면서 세 분인데 한 분임을 믿는 우리의 경험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입교 학습 세례 공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입교 또 세례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여기 계시고 성자 하나님 여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데 이렇게 가만히 서로 계시면서 성품과 본질이 같으니까 서로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세 분이 하나를 이루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 하나님을 하나로 묶으셨고 하나로 통합하셨고 하나의 일치를 이루셨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지금 이게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온 이 대화 최초의 대화가 나옵니다. 최초의 대화.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대화이죠. 대화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새 하나님이 서로를 통합시키고 일치시키고 하나로 관계하는 양식, 풀은 대화라는 것입니다. 세 분은 끊임없이 대화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이 이 대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뭘 만들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과 뭘 하시려고 할까요? 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 그렇게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딴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 맺음의 방식도 대화이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도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나 성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창세기에 보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요.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결과는 단절입니다. 어떤 단절인가?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화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쫙 끊어지면서 그때부터요 더 이상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왜냐하면 관계의 죄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선지자들 얘기를 듣고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안 되겠다. 예수님은 그 대화를 더 시도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면 인간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요 선지자들이 왔을 때는 그냥 안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인간들이 귀를 막고 고함을 치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의 그 정도가 심각했고,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소망이 없었다, 이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듣지 않으려고 죽였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톤 타치를 합니다. 누구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뭐 하시려고요? 다시 인간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는 첫 번째 장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온 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방언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방언은 외국인 방언,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말은 외국 방언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말을 하고 외국인으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나라 말로 이 시골 촌부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프랑스에서 살던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 살던 사람, 러시아에서 살던 사람이 뭐 하만 같은 데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막 불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이 러시아 말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우리가 살던 말이 들리느냐?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들을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이 안에서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한결같이 왔던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들었던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라는 말은요, 이게 시골이라는 대명사거든요. 그럼 갈릴리 사람이 지나지 않던 그 무식한 혹은 배웠던 기회가 없었던 그 사람 어부들이 다른 나라 말을 따로 배웠을 리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 모두가 유창하게 자기들이 있던 지역의 모국어로 얘기하니까 어찌미뇨? 놀라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사건만을 딱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에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보아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우물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들은 모두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뭐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뭐 메대인, 뭐 바데인, 메소보다임, 애굽인, 리비아인 쭉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 안 했어요. 그리고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면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성경 전체의 조망 속에서 읽으면 성령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대화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과 대화를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겼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먼저 가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잖아요. 들리지 않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대화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죄로 딱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 여자로 인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서로 대화하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저 여자로 인하여 먹였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막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들리지 않던 사람들의 말을 들리게 하심으로 원래 인간이 대화할 수 있었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화할 수 있었던 그 대화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이다 말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리지 않던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성령 임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창세기 1장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시 재정돈되는데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들리지 않던 사람들의 말이 들릴까요? 어제까지 막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안 들려요. 남편 말이. 아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 아내 말이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런 걸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도대체 성령이 무슨 일을 했기에 어제까지 들리지 않던 사람들의 말이 내게 들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언어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언어는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것을 행하시는데요, 성령의 언어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언어가 주어지면 내가 이 형제를 보면서 내가 이 형제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의 언어가 오면 내가 병력 형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께서 병역 형제를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저 형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가 병역 형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병역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병역이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저 형제를 향하여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몸이 조금 이렇게 불편할 때마다 혹은 도움을 받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얼마 전에 저하고 한 통화를 좀 하면서요 굉장히 저에게 도전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한방신경과 선생님인데요. 우리나라 그 학생이 한 명 왔대요. 고등학생이. 근데 그 고등학생이요. 다리를 아예 못 걷는 아이입니다. 다리를 못 걷는 거예요. 못 걷는 아이가 온 거예요. 결론, 지금 그 아이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겁니다. 체조선수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쳐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회복돼서 다시 그 국가대표로 돌아간 거 이제 저에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의사지만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대요. 이 아이가 왜 어떻게 걷는지.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게 하나 있다. 이 아이가 걷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학생이 올 때마다 다른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는 그 마음으로만 계속해서 보기만 했답니다. 말하면 듣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무엇을 할까? 계속 그 관점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듣기만 하고 그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했는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걷더랍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 제가 이렇게 대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대화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대화의 정의는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과 저 사람에 있는 영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영과 영이 교통하면요, 그 안에는 완전한 일치와 통합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이 나에게 임했단 말은요, 그 성령이 충만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잃는 겁니다. 이 영과 이 영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규범들을 압니다. 뭐 사랑해야 한다, 돌아봐야 한다, 혹은 뭐 섬겨야 한다. 근데 이게 지식이죠, 지식.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만약에 지식은 있는데 성령의 언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 손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읽을 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못 읽어요. 지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은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도는 있는데요, 이 지도를 제대로 읽으려면 성령의 언어가 나에게 와야 이 지도가 읽혀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언어가 없으면 이 지도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읽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못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성부, 성자, 성령의 대화를 통해서 마침내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대화를 이렇게 다시 길을 내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모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가요, 굉장히 놀라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단어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고등학생들 혹시 뭐 제가 지금 고등학교 과목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걸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는요, 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신, 첫 번째 가장 저급한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 중에 가장 저급한 신관이 다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이게 다신관입니다. 산마다 산신이 있고 마을과 거리마다 수호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신들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산마다 이 산에 이 신이 있고 이 거리에 이 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요만큼 신의 영역이고 저기는 저만큼 저 신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각각의 신들은 자기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게 다신관입니다. 근데 다신관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한 신관이 있습니다. 그게 일신관입니다. 이런 거죠.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이번에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한 나라나 한 민족을 다스린다. 이게 일신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신관에 비해서는 활동 영역이 훨씬 넓어졌어요, 그 신이. 그런데 그 신도 국경을 넘어가면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만약에 지면요, 이 신이 이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죠. 그 다음 나오는 신관이 뭐냐면 범신론입니다. 이것은 천하 만물 모든 곳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경배의 대상이 없어요. 모두가 신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고려할 대상도 아닙니다. 네 번째, 가장 우리가 고백하는 신관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신관인데, 이것은 어떤 신관이냐면 유일 신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제가 설명했던 모든 신관을 다 통합합니다. 한 마을, 산, 국경, 인류, 역사,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을 통틀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 신관입니다. 이게 유일 신관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심지어는 지구와 우주를 주관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유일신일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유일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야훼입니다. 그분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든, 우리가 탄자니아에 있든, 우리가 하늘에 있든 바다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기도하십니까? 성령님 기도하십니까? 뭐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이름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혹시 예수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막 기도 중간에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뭐 무엇으로 이렇게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혹은 뭐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드리면 성자 성부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말해라 나 모른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용어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부르든 성자 하나님을 부르든 성령 하나님을 부르든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면 그분은 세 분 다 반응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인간은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일본 신학자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신학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무교회주의자를 알려준 김교신, 함석헌, 그다음에 뭐 송두영, 최태용 이런 분들은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의 신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무교회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성사에서 나온 우치무라 간조 회심기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우치무라 간조의 어릴 때 얘기인데요. 그 사람은 신에 대한 그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귀신득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거리고 뭐 나무고 바위고 전부 다 귀신이 붙어 있다.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의 신관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있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쓰는 그 그린 애니메이션 보면요, 다 그거 다 정령신학이니까 뭐 토토로, 고양이의 보은. 다 보면요, 그 느낌이 굉장히 묘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정령신앙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모든 것이 다 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귀신들의 천국인 나라에서 그 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우치무라 간조가 살고 있었죠. 근데 어릴 때부터 뭘 외웠는가? 우치무라 간조는 어릴 때부터 어디를 가든 어느 거리를 가든 간에 여기는 이 귀신이 있고 저는 저 귀신이 있다 아니까 귀신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물리치려고 하면 무슨 주문을 외워야 하는지를 외우고 다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골목에서는 그 귀신이 나타나면 이걸 외우고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간조가 이렇게 살기에.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 얘기가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 수많은 귀신들이 사는 나라에서 그 수많은 귀신들의 이름과 그 주문을 외우고 살았는데 선교사가 한 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죠. 그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유명한 당대의 거장인 신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호칭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 안에서 성부와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성령님을 찾으면 그 성령님 안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페리콜레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나 혹은 관심 있는 분은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용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춤을 뜻하는 헬라 용어입니다. 옛날 그리스 신학자들이 이 페리콜레시스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 단어를 가져와서 페리콜레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즘은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없는데 뭐 옛날에 그 뭡니까 세 명이 이렇게 춤추고 손잡고 이렇게 빙빙빙 도는 춤 있잖아요. 포크 댄스나 원형 댄스 보면 세 명이 손잡고 이렇게 돕니다. 파트너가. 그러다가 파트너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틀면 파트너가 바뀝니다.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는데요. 이렇게 빙 둘러서서 세 명씩 원을 그려서 춤을 추다가 파트너를 바꾸면서 춤을 추다가 점점 원이 커졌다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요. 밖에서 멀리서 볼 때는 근데 이게 너무 스텝도 맞고 정교하니까 분명히 저 세 사람인 것 같았는데 금방 다른 세 사람이고 원이 커진 것 같았는데 금방 작아지고 그러면서 서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이 페리콜레시스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 저게 삼위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왜 이 단어를 가져와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냐면 단순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형태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뭐 하면서 이렇게 일치를 이뤘다고요? 춤을 추면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힘이 좀 모자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한테 우리 같이 연합하자.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연합하자. 그래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인 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루신 연합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그분이 함께한 자체가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 자체가 그것이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축제였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정서는 축제였고 기쁨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애통이거든요. 이게 원래 언어는 이제 애통인데 여러분 슬픔이 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내가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런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오실 때 슬픔이 한 중간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분이 어떻게 온다고요? 이거 춤을 추면서 오십니다. 그러면서 파트너를 바꾸듯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춤을 추자라고 딱 일으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춤을 추시면서 우리 손을 잡고 딱 이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힘이 없었는데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첫 스텝을 딱 뛰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분의 이 춤에 함께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의 이유는 고통과 가난과 불편함과 속상함과 오해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뚜벅뚜벅 무뚝뚝하게 걸어오셔서 내 손을 잡아라 하지 않으시고 춤추시는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를 자꾸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요. 뭐라고 해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된다? 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춤추시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고통의 한가운데 내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지휘하시고 인도할 것을 믿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마음껏 춤추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에 그분께서 나를 잡고 춤추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 춤이요 아까처럼 이렇게 돌다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뭘까요? 점점 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단순히 이렇게 춤만 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빙빙빙 돌면서 그 원을 넓히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초대하라. 다른 사람도 초대하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너희들이 더 큰 원을 돌면서 그렇게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요, 어떤 한 개인과 공동체가 그 원을 그리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이 원이 처음에는 이렇게 돌았는데 이 원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서 회리바람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강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단순히 심각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춤추시는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춤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이 시간 함께 춤을 추고 그리고 우리의 그 춤추는 공간이 넓어져서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하거나 또 지나가 며칠 뒤에 또 3일치 하면 또 헷갈려요. 이렇게 들을 때나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원래 그런 거는 인간의 머리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믿어야 돼. 또 한 며칠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3일째 뿐입니까? 그럼 인생이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설명이 됩니까? 인생은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로 감싸져 있습니다. 인생을 둘러싼 모든 낱말들과 사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나 정말 모르는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습니다. 아는 듯 하는데 모릅니다.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생에 대해서 그럼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관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설명을 포기할 수 없는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까 사도행전 2장까지 봤잖아요. 복음서로 넘어가고 사도 바울이 글을 읽고 계시록까지 넘어가면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것은 주보 뒷면에 써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고백들이 나옵니다. 5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창조주 아버지로 체험한 초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성령 안에서 체험하였다. 이 체험은 너무나 강렬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였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그들은 이 삼위 하나님을 떼어서 말할 수 없었고요. 이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둘 수 있는 순교자들로 그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삼위일체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관계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관계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